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뭘 가장 먼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강하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이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사람과 물론 다릅니다. 다른 영적 존재와도 전혀 다릅니다. 천사와도 다르고 사탄과도 다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은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천한 것들을 우리가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우리가 가진 사랑의 어떤 사람의 사랑의 정도나 사람의 권능의 정도만 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사랑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고 그 권능이 인간 수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사랑이고 전혀 다른 권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거룩하신 거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마저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 존재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의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도 거룩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비교를 할 수도 없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세상인 유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저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중간이긴 합니다만은 솔로몬 때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두 나라는 모두가 다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로부터 135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망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개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아, 물론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 율법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율법은 율법일 뿐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시간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메시아는 뒷전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저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모세를 그렇게도 훌륭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위대한 사람은 지금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면 누가 더 위대하다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유대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복음인데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보다도 위대하다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곳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욱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위대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지요. 하나는 존재고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하는 모세와도 비교가 안 되지요. 존재 자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월등하신 분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월등하신 분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율법과 은혜와 진리, 이 모세가 전해진 율법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진리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더 위대하다는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도 모세와 자신을 직접 비교하시면서 대조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조상인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줬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당신은,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사실 만나도 모세가 줬다고 하지만 모세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로로 해서 나눠주시는 그런 역사에 모세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만나를 먹어도 죽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는 존재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이니까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준 율법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대조해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본래 율법과 대조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고 배워올 때에 율법과 대조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율법과 대조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자 우선 율법과 은혜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먼저 지켜야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먼저 받아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만일에 율법을 먼저 지켜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업적을 세워야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품삯이 되거나 보상이 되는 것이지 진정한 은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율법 이전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은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축복받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지키려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구원을 지키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로는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 은혜를 계속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율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은혜가 율법보다 월등하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사람 구원해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가 월등하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불필요한 겁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아무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자연히 죄를 짓게 되고 다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알려주게 되면은 구원받은 은혜 속에 율법을 지키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면은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율법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우리들에게 그저 율법을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이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훌륭하다고 하는 훨씬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잘 대조하지 않던 또 하나의 단어가 대조되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율법과 대조하는 것이 지금 은혜도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진리도 있잖아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율법과 진리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만 줬지만은 예수님은 은혜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지만은 율법과 진리를 대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율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리와 함께 대조하는 겁니까? 왜 본문에서 이 율법과 진리를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그러면 율법이 주는 진리와 예수님이 주는 이 진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진리는 은혜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해준 진리는 율법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주는 진리와 예수님이 주는 그 진리는 서로 다른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업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업적이 있었거나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는 우리들에게 공짜로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주는 진리는 인간의 업적이 있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진리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업적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선행은 가르쳐주고 선행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인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더 바르게 살고 더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 율법이 구원밖에는 못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진리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진리를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이런 말씀들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아버지께로 가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에 따라 우리가 잘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율법의 진리지 예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저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행해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힘차게 무슨 내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다해서 각자가 내 힘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면 무지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과 억압에서부터 해방돼서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토지라고 하는 책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콜레라가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콜레라를 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콜레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 그 콜레라 그건 뭐 음식물을 끓여서만 먹으면 전혀 안 걸린다. 그래서 콜레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얻어서 무슨 무지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얻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가 지식도 없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자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또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죄와 벌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이런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혹은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압박감에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죄하는 그 율법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들을 때는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듣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고귀한 율법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이나 압박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쁨 속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세상에서 바르게 사느라고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전혀 그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벌 받을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벌이나 뭐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다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해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자존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자유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자유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은혜와 진리를 모르고 율법 속의 진리만을 알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한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했다고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아들은 이때부터 아 내가 잘하고 성공해야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성공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중에 결혼생활에서나 아주 모든 일에 그저 성공하는 일만 그런 모습만 보여줌으로 해서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떤 평안과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은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축복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참 자유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더욱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정말 압박감과 부담 속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이 되어버리지만은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계속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 생활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면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에 평화와 자유가 있겠습니까? 항상 교회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부담 속에 살게 될 겁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다가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과 함께 언언할 것이 있고 뭔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그저 어느 날 목양실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주 몹시 긴장해서 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갈 때는 안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무슨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오라는 줄도 알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쁨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제가 성도님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교회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정한 진리를 알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주님 주시는 구원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다음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 속에 죄를 멀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그 모습은 연약한 죄인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제쳐놓고 모세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릅니다. 모세를 따르는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모세를 따르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율법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한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월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알고 있지만은 현대의 최고의 지성인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만 해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람 투자 기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투자의 소명이 있으면 배워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워렌 버핏의 말을 더 따라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투자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 투자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도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여러분 일곱 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있지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얻어야 된다. 아주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에만 나가 있으면은 워렌 버핏을 따라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과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야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성을 거부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울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은혜와 생명의 진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따라서야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천재도 주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섭리는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천재라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같이 놀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모세처럼 자기 맡은 분야에서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 따라야 될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대신 세상에 훌륭한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바꿔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여러 가지를 해도 역시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집안의 주인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적으로 따라야 할 분이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배우고 익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세상 지식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앙적인 어떤 생활할 때만 따르고 사회적인 생활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제쳐놓고 세상의 지성들을 따르는 이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회생활에서는 내가 믿음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사회에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우리의 모든 자책과 비난에서부터도 건져주신 분입니다.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와 열등감에 있어서라도 해방시켜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율법에 억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며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자유와 평안을 끼쳐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상 죄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버린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주의 진리 안에서 주님 따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고귀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서 여러분들도 은혜의 생활을 하고 세상에도 큰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 주는 줄로 착각해서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가 있고 주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시며 모든 사역에서 참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진정한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익히며 유능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과 진리로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에도 참된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도 드립니다. 비록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은 이보다 더 귀한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질 사용되는 것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퇴치하여 주시고 악한 병마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